2000년 전에 나무 십자가의 마다로 돌아가신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렇게 어디 가든지 그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보지도 못하고 참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 글자를 보고 성경이라는 책에 이 글자를 보고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생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래 믿음을 믿을수록 참 말씀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배우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썼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 메사야가 우리 말로 결국 그 구세주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 주님이 십박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나베 들어왔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그 사단의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러 오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탄의 자식들이 아직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 지금 커플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못,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당시 천국은 주님이 다스린 나라 아닙니다. 못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켜줄까.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가릅니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은혜 시대에 주님을 알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22장 23절부터 차례죠.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24장 들어가는데 24장부터 복귀적으로 아주 우리가 평시에 좀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2장 23절부터 먼저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잘 나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여인은 일곱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구할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실도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부활을 얘기해. 지금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지금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물이 걸은 것도 믿지 않고 오병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도 천사도 부활도 믿습니다. 이 캐도릭은 다 믿죠.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캐도릭은 옛날에 바리새인에 속하고 사두개인들은 옛날에 지금의 그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들이 캐도릭권 안에서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 형의 아내와 혼인하였다. 계속 죽었을 때 남편이 죽으면 또 그 여인은 또 동생들을 계속 그러니까 뭐 시동생들을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혼인하게 돼 있죠. 율법에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온다고요. 이 사람들은 또 성경 가지고 항상 얘기하죠. 막 한번 찾아볼까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전부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절대로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보면 형제들이 동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결혼하는 게요, 그 씨를 보존하고 했죠, 하나님께서. 근데 요즘에 보면 결혼 생활이 그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아이는 그냥 한둘 낳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육신적인 삶으로 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경고를 했죠. 아내를 취할 때 세계골 따라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다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박대하지 않고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 30절에 보면은 부활의 때 이런 말이죠. 부활의 때. 그 다음에 31절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 둘째는 구원받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난 사람들. 그 부활을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2절을 볼까요? 그게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부활 때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휴거 때죠, 그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휴거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해야 되겠죠. 온 몸과 혼과 영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임민이라고 하시고. 이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면서 영인 줄 알고 놀라니까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이 어떻게 살과 뼈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영적인 몸이라는 게 무슨 보이지 않는 몸이 아니고 살과 뼈는 있지만은 죽지 않는 몸이죠. 그래서 피가 없습니다. 살과 뼈.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아담을 이게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불을 만들었잖아요. 이불을 만들었는데 이불가 이렇게 벌어오니까 아담이 뭐라 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다. 여기 뭔가 하면 내 뼈와 살로 만들어졌다. 피라는 얘기 안 나온다고요. 근데 사람이 피가 있다는 얘기 뭡니까? 이게 정답이죠. 물을 먹어야 되는 건 뭐죠? 이게 물이 있다는 건 물 가지고 계속 물을 먹을 때 피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물이 있다는 게 결국은 썩는 증거라고요. 물이 없으면 썩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도 바다가 더 이상 없다 그랬죠. 바다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영체라는 거는 살과 뼈만 있는 거예요. 살과 뼈. 살과 뼈만 있는데 죽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대봐야 할 거예요. 상대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할 때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열리면 뭐 알아지는 거니까. 알아지는 거, 그런 거니까. 그런 거니까. 여기 보니까 30절에 부활의 때는 그들은 장가도 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같으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같다. 뭐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가. 성경에 보면 날개 달린 존재들은 수랍하고 그룹밖에 없어요. 그룹은 날개가 오른쪽 왼쪽에 세 개씩 달렸고 수랍은 두 개씩 달렸어요. 달라요. 수랍 천사하고 그룹. 수랍하고 그룹이죠. 천사가 아니죠. 보통 천사들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남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가 그 날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세 남자가 이런 얘기예요. three men입니다.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길래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 하면 관광원의 주의 종에게 지나쳐라 마소서 그랬죠. 아, 그런데 세 남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세 남자가 나타났는데 19장 보세요. 19장 이전에 18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19장 보십시다. 19장 보면은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마자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앞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였다는 얘기죠. 천사. 그렇죠. 아, 천사였다. 그 다음에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세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주 앞에. 여기 주라고 할 때 여호와를 얘기해요. 킹제임스의 그 주가 그 아주 진한 고딕이죠. 그죠? 견고딕. 아, 중고딕이라고 하나? 중고딕. 그 새까만 고딕은 여호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견고딕은 성자이신 예수를 얘기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주님이고, 그죠? 한 분은 주님이고, 두 사람은 누굽니까? 19장 1절에 천사입니다. 그죠?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로.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천사가 안겔로스인데요. 안겔로스가 이게 남자 명사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얘기할 때는 주로 남자를 얘기했죠, 남자는. 여자하고 남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남자를 얘기했습니다.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천사들 같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 같다 그러니까는 생식 능력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때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만든 걸 후회했는데 물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악화해서 그렇지만은 또 하나 특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일랜드는 몰랐어요. 거인을 났죠. 네피리. 거인을 났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생식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사람과 관계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걸 어두고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죠. 그 당시에 거인들이 그다 죽었다는 거죠. 그거를, 응? 남자도 남자. 근데 이걸 캐드릭에서 아기 천사도 만들고 여자 천사도 만들고 만들 거예요. 그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보니까 그림만 보고 야 애기 천사가 있구나. 애기 천사는 아기들을 대신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걸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걸 분갑시켜가지고 아기 천사를 만든 거야. 아기 천사들이 막 빨가벗은 아이들이 막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전부 남자같이 되는 거죠. 전부 주님이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주님의 구약시대 보면은 주의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전부 남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번 이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사실. 나이가 들고 늙어도 그 소망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서 11장.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19절 보면요. 18절부터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계속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혀 이게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곡식알맹이 있잖아요. 곡식알맹이. 곡식알맹이를 땅에 심어놓으면 이 곡식알맹이를 심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알맹이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 눈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 심어놓으면 이건 다 썩잖아. 이거 다 썩어요. 이게 다 썩으면 거름이 돼가지고 이건 눈에서 싹이 나오는 곡식이 안 돼요. 그럼 땅을 뜯고 나오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란도 보면은 노른자 흰자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둘이 있잖아요. 여기 계란이라고 요게 에그라고요. 요게 진짜 에그는 요거라고. 뭐 껍데기 아무리 뭐 좋아도 이거 없으면 병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여기서 나가면 다 깨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이 몸이 썩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 이거는 힘내고 있습니다.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연단을 내지 못한다. 결국 우리 몸은 썩게 돼 있는데 어떻게 썩는데 다시 우리가 부활하느냐. 부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부활하는 거지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과학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을 배우면서도 깨달음이 달라요. 정말 싫어요. 아스팔트 위를 막 뚫고 하는 거죠. 얼마나 신명. 세상에 그 하루살이 풀도 말이죠. 그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못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소망. 이 소망만 확신하면 무서울 게 없잖아. 무서울 게 없어. 이제는 이 소망이 없어. 또 잘 아는 얘기 빌립보서 3장 20장.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겠죠. 이게 정말 우리 심령에 와 닿았고 이게 나의 믿음이 되죠.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분의 몸만 그래도 괜찮은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가져가시는 몸 정도만 돼도 그런데 그분이 영광 받으신 몸은 눈은 볼 것 같고 말이죠. 엄청난 그 영광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했습니다. 영광. 영광이라고 안 그럴 때는 전부 재림과 관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사탄이가 주님의 재림이란 말을 못 쓰도록 막아놨죠. 진짜 재림에는 소망이 없어요. 뭐 다른 게 소망이 있을까? 뭐 있을까? 아무것도 없죠. 그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거는 정말 그 비참한 부활이죠. 그 우리 저 요한계시록 10장 죽은 자들의 부활은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하는 부활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죽는 것에 던져지리라. 행위로 심판받으니까 뭐 지금 못 갈 사람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다는 행위거든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주님이 얘기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이번에도 보니까 그 콜롬비아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이렇게 나가는데 스페인의 성경에 교리가 빠졌더라고요. 교리가 빠졌어요. 교리가 빠져있어요. 사탄이가 교리죠. 네? 아니 배치된 게 아직 빠졌어요. 우리 개혁에도 빠졌어요. 교리란 말 아직 뺐어요. 교원도 물론 있죠. 앞에 교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교리, 교훈, 책망 다르게 하는 게 나가야 되는데 의욕부까지 나가야 되는데 교리란 말은 쏙 뺐다 그랬어요. 완전히 생짜로 뺐어요. 사탄이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걸 뺐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리에 교단 교리가 다 들어가 찾아가고 있죠. 교단, 그렇죠? 교단 교리. 아,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사가 나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사두개인들을 조용하게 만드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사두개인들이 또 나타나면 또 바리새인이 꼭 나타나요. 자기도 앉으자고요.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며 큰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아무리 율법사 그 당시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인데 귀가 좀 열려 있는 사람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도 서기관이지만은 참 그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신명기 6장 그 5절 말씀 가지고 그 이웃 사랑하는 얘기 계명을 말씀해 줬죠. 여기서는 안 나타났지만은 마가복음 12장 34절을 찾아보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셨죠. 옛날에 서기관 중에서 좋은 서기관도 있었어요. 에스라 같은 사람은 좋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보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시험을 하긴 했지만은 대답을 잘하고 그 열린 길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꼭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에는 이제 주님이 그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 4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럴 때 그 주는 아주 중고대로 돼 있죠. 새까맣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 죽게 할 때는 견고득이죠. 그죠? 그건 바로 성자를 얘기한다. 성자 예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옛날에 주님이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여호와께서 내 주님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오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주라 불렀는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막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든다. 실질적으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죠. 아 네가 나이도 50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냐. 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 아까 그 창세기 18장 읽었잖아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대접을 잘했어요. 근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생아 취급한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말이죠. 사생아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녀가 애를 낳은 걸로 사생아를 주님을 사생같이 보냈어요. 아,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응? 그래서 지금 그 주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지금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편 110편 한번 찾아봅시다. 이 시편에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보는 각도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전부 예언이에요. 시가 아니고 예언이라고. 시편의 90%가 주님의 재림이에요.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좀 대충 보겠습니다. 길게 나도 없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이건 뭔가 하면 1절 2절은요 주님이 천년왕국 때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걸 여기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길게 하지 않겠어요. 아, 이거 시편은 공부한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3절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권능의 나라는 것은 재림별 얘기예요.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려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아,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밤새도록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오면 뭐라고 하세요? 기쁨이 어리러다. 이런 말씀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성경의 밤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아침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아침, 주님이 의의 태양 아닙니까? 아침이 오면은 기쁨이 오리라. 이게 시에 나오는 그런 것 전부 아침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재림. 재림을 얘기합니다. 아,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볼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끼는 자는 들리고 해처럼 빛나리라. 의의 탱이 떠오를 때 말이죠. 네. 그 때문에 3절은 주님이 아침에 재림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 4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는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5절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이거 뭔가 하면은 나중에 아마겟돈 때 모든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을 전부 멸망시키잖아요, 주님. 그죠? 네. 진노의 날에 왕들을, 진노라는 건 심판을 얘기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보면요. 한번 가봅시다, 잠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전부 연결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열 왕이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14절 보면 17장 18절 보면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특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더라. 아,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전에 16장에 가도 엄청난 그 죽임을 하는 이 세상 나라의 그 백성들을 왕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들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장면을 여기 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된 말이에요. 6절 6절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들의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신의 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머리를 드시리라. 아, 여러분 그 하박국 3장 13절 보세요.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촉을 끝까지 드러내시면서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으셨나이다. 셀라. 이거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하박국 3장 전체가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인데 마지막에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으셨나이다. 이건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사탄의 머리. 로마서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로 뭐라 그러나? 로마서 16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15장에 그 뱀에게 얘기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시편에서도 예언하시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님께서 시편 110편을 지금 그 인용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다 쓰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줄줄줄 나오죠. 뭐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23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막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주하는 장면인데 저주하기 전에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기 전에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에게 분명했습니다. 입을 열지 못하겠죠. 한마디 46절 보니까 주께서 단 한마디도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완전히 그들의 입을 틀어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보면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도에게 보면은 23장 1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여기 모세 자리라는 건 뭔가 하면은 권위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는 위선자라고 그랬죠. 그들을 10장에는 거짓선자라고 했죠. 12장에 와서는 그들이 성령을 모독한 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저주했고 참 은혜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한 다음에 23장에 가서는 이제는 모세자리에 앉아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말은 듣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할렐 받으라고 그랬어요. 참 그 바리새인의 피가 무서운 거예요. 보면 네?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교황이 말이죠. 교황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외칩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외치는데 사실은 말로는 평화를 하지만 뒤에서 교황이 이 세계에서 저원쟁을 일으킨 장군이 아니에요. 2차 대전 때도 히틀러에게 축복기를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황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고 또 국제연합이라는 조직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되어있지만 그 국제연합이 생긴 이후에 그때부터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생들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말이죠. 지금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권위의 자리에 앉았다.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권위의 자리에. 그들이 말만 하면 행하지 않음이라. 무엇의 자리에 앉았다. 권위의 자리에 앉았다. 지금 그 교황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권자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권자로부터. 그렇게 아주 교황이 직접 얘기한 것은 어느 권자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교황의 한마디였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5절 봅시다. 아, 4절.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그들은 그것을 옮기는 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자기도 안 하는 거죠. 5절.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이 사람들이 가죽으로 성구함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성구함을 만들어서 가죽 성구함 속에다가 눕고 다녔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다 감춰놓고 묻어놓고 다녔단 말이에요. 말씀을 닫아버렸어요. 헤드룩 사람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닫아버렸어요. 못 읽겠다고. 그 피가 그대로, 그 영이 그대로 전달된 거죠. 옷단을 넓혀 입었다. 요즘에 보면은 그 가운들이 너무 옷단이 얼마나 넓어요. 그게 그때부터 내용이에요. 또, 6절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궤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항상 탐심. 아주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그 보면 목사님들 그 있는 그 회에 가서 난 집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뭐, 회장 선거하고 그때 싸움하고 그런다고 하잖아. 그, 이렇게 좋은가? 어? 그 자기 이름이 신문에 좀 나고 말이죠. 무슨 뭐, 어떤 장자리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이거, 이게 바로 최상의 자리, 회당에서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한다. 어? 가장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명예욕이 있단 말이에요. 명예욕. 또, 7절.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피어, 라피어라고 흔드는 것을 좋아하는. 그 대접받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그, 저, 한국만 그래 이상하죠. 네? 목사. 그다음에 전도사. 근데 이게 사실 영어로는 테스터거든요. 그 이벤트. 테스터란 거는 목사예요. 목사. 목사라고. 볼을 매기는 사람이라고. 접어들자.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한국만 사태가 보통 사실 선생님 거잖아. 이게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근데 목사는 그냥 목자야, 목자. 영어로 테스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걸 목자로 바뀌어버리면 또 그러니까 못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어요. 목사라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정말 목자라는 거는 양들을 베기는 사람 스탠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라피라는 게 설정 안 했어요. 라바이 또 9절 보십시다. 또 땅에 있는 사람은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 캐터릭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안다면 우리 안 다닐 텐데 아빠라는 게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이게 보면 그 여러분 그 신부 있잖아요. 신부 지가 하나님 아버지네. 하나님 아버지 네? 무섭죠? 이게 갑바더라니까 여러분 갑바더 있잖아요. 갑바더가 신부예요. 이게 이게 지금 옛날 발견 안 했는데 아무나 부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도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 콜롬비아 가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신부가 나왔거든요. 그 신부는 잘못된 대통령이 잘못된 줄 알고 나온 사람. 코펜하겐에서 가장 유명한 그 그레고리 성당신학교에서 교수였던 사람인데 그걸 결혼해가지고 가본 사람. 그날 동네 안에 있는지 몰랐죠. 그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캐톨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것까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예? 10절,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또 나오시네. 선생님 불리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 된 자들이 너 심판이 크다 그랬죠. 야고보 3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 야고보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압니다. 잘못 가르쳐봐요. 잘못 가르치면 정죄 받는 거예요. 어? 제가 전해드리겠지만, 목사님이, 장로교 합동 측에서 40년을 사역하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킹제임 성경을 갖다 드리면서,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있다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았을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본인이 깜짝 놀랐어요. 난 킹제임은 잘못 봤겠다. 킹제임은 잘못 봤겠다.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목사 된 사람이 많은데, 카나다까지 다니면서요. 여러분, 내가 잘못 가졌습니다. 회개를 따라. 이런 분은 진짜, 현재는 자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잘못 가르치는 분도 모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주님 만나서 그 아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많이 볼 말씀입니다.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 그리고 성경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하신 말씀, 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거친 자가 되지 말라. 거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나누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된 율법을 도리로 지금 이방인들의 교회에 가르치면 안 되는 그런 일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해.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 된 사람들은 참 자기를 낮추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정말 자원함으로 한 사람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익을 취하는 게 뭡니까?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제가 만약에 그냥 공부를 신학교에서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에 붕에 왔다 갔다 했다면은 아마 이익을 많이 취했을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뭐 몇 천씩 받는다고 제가. 그래서 다리 뚝뚝 주고 뭐 아주 그냥 재산들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남미 가면은 뭐 그냥 갖다 주기 바쁘니 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욕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욕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홀로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 주님이 내쫓았거든, 거기서. 거기서 있으면서 내가 박사학위 받았으면요.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가서 불러가지고 뭐 가면은 뭐 그냥, 문제 없었겠죠. 근데, 참, 이게 사탄이가 유혹을 하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그런 유혹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큰 염치. 자비양으로 가서 계속 하니까 참 고생은 되고 우리가 어떨 때 힘들지만은 얼마나 지나고 나면 감사한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공회를 한 천번 정도 한 목사님인데 기도 중에 뭐 주님이 나타났잖아. 뭐 어떻게든지 몰라 지금 자관 뭐 주님 보고 뭐 주여 그랬더니 너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아 왜 나를 모르신다고. 내가 천번 공회를 갔다 그랬더니 야 너 때문에 너 위해서 간 거 아니냐. 너 위해서 간 거 아니냐. 네가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이거지. 네가 무슨 복음 전하러 갔냐. 지금 뭐 교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그게? 네? 그렇잖아요. 복음이란 거는 모르는 사람들 가서 전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복음이죠. 자기가 물론 한국 교회들은 옛날에 그 울산 가서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교인들이 한 4분의 3이 다 나오더라고 영접하러. 아, 놀랐어요. 교인의 4분의 3이 다 나와 영접하러 나와 그때. 네?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참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주님은 자기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몸을 계속 물러주려고 오셨다 그랬다. 그렇죠? 우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오히려 계속 물러주려고 참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우리 13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과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까. 천국을 닫아버렸죠. 이 당시에 천국은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막 출애시켰거든요. 네? 출애. 이게 출애라는 말이죠. 출애. 이 출애라는 말이 희한해요. 쫓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자를 보면은 이 날 진짜라고 돌아올 회자인데요. 네? 앞에 꺼불 회자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검은 데서 나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부서가지고 못 나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왕으로 인정하면 출애당했어요. 출애당하면 좋은 건데, 사실은. 네? 출애 안 당했기 때문에 그들 똑같이 누리본 거죠. 네. 그래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 요한복음 진짜인가? 요한복음 7장 7장 46절 보겠습니다. 그 경비병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50절에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라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찾아보라고. 여기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건 거죠. 아마 니고데모는 출애당하실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실 때도 침향을 200건 가져왔죠. 그 다음에 그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그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다 하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애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눈을 떴잖아요. 주님이 출애해줘가지고. 근데 그 아이한테 물어보라고. 아이가 컸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잘못 얘기했다가는 추해 당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에서 추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무슨 뭐, 베네핏도 다 없어지고 뭐 그런다고 그래. 잘못 본 적도 없어. 난 뭐 그거 받아본 적도 없지만은. 그거 아주 굉장합니다. 그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거 당장 이게 힘들지요, 경제적으로.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그 연옥교리하고 관계돼요, 연옥. 연옥과 관계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연옥에 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면, 교회에다 바치면은 연옥에서 금방 지구로 옮겨진다고 그 말 해가지고 과부들의 재산은 지금도 그래요.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한다. 참도 외식하는 거죠. 같은 그 주님께서 여기 지적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주님이 이 바리새인 사도개인들한테 막 책망하는데요. 주님은 사실 그래요. 이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지만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위선을 떠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철저하게 주님이 대처하신 거예요. 15절 위선자인 세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게. 역사적으로요 이 캐톨릭이 예수회라는 것이 예수회. 예수회를 만들어가지고 겉으로는 참 좋죠, 예수회가. 예수회니까 예수님이 이름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회에 관한 그 사도 읽어보면요. 전 세계에 다 나가가지고 한 곳마다 사람들을 캐토릭으로 개종시킵니다. 안 하면은 막 무력으로. 사실 우리가 그 드레스테아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뭐, 개신교에서 그걸 각색하라고 하고 있지만 원래 드레스테아도는 개종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흘 동안을 소통이 하는 사람들을 전부 초청에다가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대표적 사람들이 지금 친절해요. 무서워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흘 낮밤을 그냥 엄청나게 사랑을 퍼줍니다. 그래서 사흘째 다른 날에는 이제 주는 거예요. 신청서 주는 거예요. 대표적에 이제 개종할 사람들. 완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표적에 개종하신 분은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오늘 써 내려가지고 밤에 사흘째 되는 밤에 그럼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지나면은 대중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드레스야 원래 드레스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미국의 콜럼버스 기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젊은이들 주변에서 하는 건데 전부 캐토리가요. 개종자 정말 개종자란 말이 맞죠. 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예수회가 아직도 있죠. 옛날 이 예수회가 옛날에 그 나치사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그 책이 나온 게 있어요. 예수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가 보면 시가 납니다. 아이고 소름이 끼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전혀 안 나타나고 속으로 엄청난 짓을 자행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야 너희는 상식도 없는 놈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성전보다 금보다 성전이 낫잖아요. 돈보다 재단이 낫죠. 예물보다 재단이 훨씬 낫죠. 가치로 볼 때도 금전적인 가치로 볼 때도 너희는 상식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또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재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냐고 하니 그러니까 재단으로 맹세하고 안 지키는 건 가만히 믿으면서 그 예물 내가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그거 안 바치면 죄가 된다 이런 얘기야.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키면 괜찮은데 작정원금 안 내면 이거는 죄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은 거야. 아니 집을 바치기로 해서 바쳐야지 내 마음이 변했느냐. 그러지 마죠. 그때나 생각은 똑같습니다. 19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재물이냐?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안이수와 거민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받들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이 사람들이 그 강조한 게 그 먹는 거에 십일조만 강조했어요.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 더 중요한 것을 받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먹는 거 십일조도 해야 된다. 마땅히 행해야 되지만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랬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십일조는 마땅히 바치고 뭐 십일조에 대해서 뭐 레위기서도 나오고 말라기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오죠. 다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죠. 호세아 6장 6절 24절 보십시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이게 위선자의 모형이죠. 속이 들어온데 겉으로 안 나타나죠.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뭐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15장 보면 손 씻지 않고 제자들이 먹었을 때 주님이 안에서 나온 것이 너희를 들었겠다고 했죠. 그죠? 여기 사람의 뼈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요 하여튼 최근에 여기까지 이 바리새인의 후예들이 죽인 이 크리스찬들과 유대인은 수천만 명이 됐다. 서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 천년 동안에 그 캐톨릭이 죽인 개중의 신자들하고 유대인이 6천만 명. 여러분 피해 발전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지 말아요.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콜롬베로 보내줬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뼈가 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는데요. 그 속에는 누구 뼈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뼈가 들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사람들의 뼈가, 죽은 사람의 뼈가 들었다. 그 속에. 그만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일이 자행되고 있죠. 옛날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밤 9시만 되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수도사들, 수도원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지만은요. 수도사들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들을 가져오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걸 전부 다 가려놓고요. 자기들 유리한 그러한 교회사를 가르치고, 이번에 선언자 갔을 때, 내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는 전부 친카톨릭 교회사다. 그렇게 얘기했더니.